비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인태 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은 물론 다른 영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인태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의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았으며 상황을 계속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문에서 군은 오늘 13시 50분경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일대에서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미한연합 프리덤실드 훈련 첫날 이루어졌으며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오늘 러시아군의 쿠르스크 공격에 북한군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최근 거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상당한 규모의 러시아군이 북한군 보병의 지원을 받아 공세에 나섰는데도 적은 병력과 장비에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군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포위될 위험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자신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부대를 방문 중이라고 밝혔지만 자신이 러시아 영토로 진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수세에 몰렸으며 러시아군에 포위될 위험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두 나라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을 위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부터 4일간 사우디 제다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전 종전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테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 회담에 루비오 장관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대통령 중동특사가, 우크라이나는 안드리 예르막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내일 열리는 회담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해 러시아에 실질적 양보를 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28일 미 우크라 정상회담 파행으로 불발됐던 우크라 광물개발협정 관련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와 별개로 우크라전에서 다양한 중재 역할을 해온 모하메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만나 영내 양국 공동의 이익 증진과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끌고 이날 사우디로 향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연설에서 자신은 평화를 위해 계속 일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크 루이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다시 전운이 감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방문해 나토는 보스니아의 안보 공백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터 사무총장은 오늘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서 보스니아 3인 대통령위원회와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스니아의 평화협정과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렵게 얻은 평화가 위협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3명의 회의 참석자들에게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랜 민족적 종교적 반목으로 내전까지 치른 보스니아에서는 최근 세르게이가 분리 독립을 추진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는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가 지배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세르비아계 스르브스카 공화국이 일국가 2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뒤를 이을 집권 여당 자유당의 새 당대표로 어제 선출됐습니다. 카니 전 총재는 당대표 선거에서 85.9%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차기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카니 신임 대표는 트리도 총리의 뒤를 이어 24번째 캐나다 총리로 공식 선출돼 캐나다 새 행정부를 이끌 예정입니다. 카니 대표는 이날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미국인들은 우리의 자원과 물, 땅, 우리나라를 원한다면서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우리를 존중할 때까지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광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부과에 맞설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안준호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주까지 14시간 차가 났던 워싱턴 DC와 한반도의 시차 이제 13시간이 됐습니다. 9일 새벽 2시를 기준으로 하와이와 애리조나주를 제외한 미국 본토 48개 주가 시침을 새벽 2시에서 3시로 일제히 바꾸는 일광시간 절약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자, 썸머 타임임이라고도 불렸던 미국의 일광시간 절약제 1차 세계대전 시기인 1918년에 시작해서 10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약속이자 문화인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낮의 해를 널리 활용하자는 취지였던 이 강제 시간 조정 정책이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교통사고 유발하고 1년에 두 번씩 시계를 따로 맞춰야 되는 불편함 뿐 아니라 그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연구도 이어져서 늘 유지하자 또는 폐지하자 여론이 분분했던 사안입니다. 일광시간 절약제를 폐지하고 표준시간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1년 연중 일광시간 절약제 시행하자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든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그 법안 통과 여부는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연방의회 분위기가 여느 때와는 다릅니다. 취임과 동시에 수많은 행정명령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 부분을 50대 50의 사안이라고 말을 조금 아꼈습니다만 사실 지난 연말에 일광시간 절약제 폐지를 위한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가 있었고요. 지금 상원과 하원 모두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연방 차원의 승인도 무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는 미국 성인의 54%가 일광시간 절약제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17도 맑은 날입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황해도 용현과 원산, 장전, 함흥, 심포, 동해안 쪽으로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영상 6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도입니다. 개성도 1도고요. 함흥은 0도, 원산 3도에서 시작합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예산은 영하 5도고요. 낮에는 평양과 원산이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14도, 함흥은 20도로 제일 높습니다. 중강과 예산의 낮 최고 영상 12도입니다. 동해상은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m, 먼바다는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3월 11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준비하고 있고요. 미국의 역사 인물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국가 가사를 쓴 변호사 프란시스 스콧 키 소개해 드립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광물 협정 및 종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인질 특사가 팔레스타인 무장 전파 하마스와의 최근 만남이 매우 도움이 됐다면서 수주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캐나다 여당이 차기 총리가 될 당대표로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선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매기는 관세가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을 먼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루비오 장관이 10일부터 1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휴양지인 제다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만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합니다. 루비오 장관은 제다에 있는 동안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도 만나고요. 이 자리에서 영내 공력 이익 증진과 양국 사이 관계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달에도 역시 사우디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18일이었죠. 이 수도 리야드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 개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루비오 장관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참석했고요.
네.
러시아 쪽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3주 만에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회담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월츠 보좌관은 이번 제다 회담에도 참석할 예정이고요.
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안드레이 예르막,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 그리고 파블로 팔리사 군사령관 등 이 외교 군사 고위급 관리들이 대거 나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0일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 회담에 직접 참석을 하는 겁니까?
뭐 그건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따로 이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빈 살만 왕세자가 그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포로 교환을 중재한 것을 비롯해서 지난달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고위급 회담을 주선하는 등 이 다양한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자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게 파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양국 간의 뭐 갈등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었는데 이게 다시 봉합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이었죠. 이 백악관의 정상회담이 고성에 오가면서 결실 없이 끝난 뒤에 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이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9일에 방영된 이 폭스 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의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제공 중단이 거의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이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이 전용기 안에서도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말을 한번 들어보죠.
Well, we just about have. I mean, we really just about have. And we want to do anything we can.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 중단 해제를 고려할 거냐는 기자 질문에 지금 거의 다 했다라면서 우크라이나가 무언가를 하는데 진지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캐롤라인 래빗 이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5일 브리핑에서 국가안보회의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나라의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어떤 얘기합니까?
네, 지난 8일에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결정과 단계를 두고 논의하고 합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의 처음 순간부터 평화를 추구해왔다면서 현실적인 안이 탁자 위에 올려져 있고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도 신속한 종전 촉구하면서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이 군사나 외교 면에서 수세에 몰린 틈을 타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정전이 성사되고 최종 평화협정이 나올 때까지 러시아에 이 대규모 금융제재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력히 고려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9일엔 이 전용기에서 이 제재 부과와 관련해서 최종 결정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일단은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회담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말을 한번 더 들어보죠.
Things with big meetings coming up, as you know, in Saudi Arabia. We'll see if we can get something done. Like to get something done.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요한 회의가 곧 열린다면서 거기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네.
또 이번 주에도 우크라이나인이나 러시아인 할 것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서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그것, 즉 평화협상이 성사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많은 진전이 있을 걸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9일 폭스뉴스와 회견하면서 미국의 지원이 계속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정부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 광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종전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 정부가 그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이 자금에 대한 보상으로 우크라이나 광물의 미래 가치 50%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 미국과 장기적인 관계를 가져올 광물 협정이야말로 이 우크라이나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제적 안보 보장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인 미국과의 광물 협정이 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기자들한테 우크라이나가 이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2-3일 안에 이 체결 여부가 확실해질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사우디 일정을 마친 후에 바로 워싱턴에 오는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캐나다 샤를부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의에 갑니다. 국무부는 이 중동과 유럽 분쟁,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협력, 또 서방과 안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석방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에덤 볼러 미국 인질특사가 이 9일날 방영된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과의 회견에서 최근에 있었던 하마스와의 회동이 매우 유익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몇 주 안에 모든 이스라엘인 인질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하마스, 미국 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곳인데요. 미국 정부는 이 테러단체하고 협상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후에 이 하마스와 직접 접촉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이런 오랜 정책에서 벗어나 하마스 쪽과 접촉했습니다.
네.
이 볼로 특사가 카타르 수도인 도하에서 하마스 측 인사를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7일엔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해줬는데요. 그렇지만 이건 인질 석방을 위한 것이고 하마스 쪽에 돈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에덤 볼러 인질 특사 또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매우 도움이 되는 회의였다면서 이 서로의 의견을 듣는 게 매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미국은 이스라엘의 대리인이 아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볼러 특사는 이 장기 휴전 같은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희망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알로스 또 하마스와 추가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미국의 볼러 특사가 이렇게 하마스하고 직접 협상하는 걸 이스라엘 정부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캐롤라인 랩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일에 이 볼러 특사에게 하마스와 직접 협상할 권한이 부여됐고 이스라엘 정부 쪽과 관련 협의를 거쳤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스라엘 매체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 쪽과 직접 접촉하지는 말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담 이후에 이스라엘 안에서 이 볼러 특사의 발언 내용에 불만과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론더머 이 전략부 장관은 이 볼러 특사한테 전화해서 격렬하게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 이 볼러 특사는 뭐라고 합니까?
뭐 이스라엘 쪽 우려를 이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볼러 특사는 그들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것은 나의 직업의 일부라면서 특사로서 나는 누구와도 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하마스에 억류되어 있는 이스라엘 쪽 인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지금 아직도 억류된 인질 가운데 24명은 살아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초기 공격에서 사망했거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사망한 34구의 시신, 그리고 지난 2014년에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하마스가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가자지구의 그 휴전 1단계는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태인 거죠?
네, 1일로 끝났고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들어가는 인도적 물품 반입을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9일에는 이 가자지구에 대한 이 전력 공급도 전면 차단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에 미국이 제안한 휴전 연장 방안을 수용하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제안한 그 휴전 연장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스라엘 유월절과 이슬람교의 이 라마단 기간인 약 50일 동안 1단계 휴전을 연장하고요. 이 기간에 이 하마스가 모든 이 생존 인질과 이 사망자 유해 절반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그렇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또 영구적인 휴전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에 다시 이 하마스 쪽에 인질들을 모두 석방하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집권당 여당이 새로운 대표 뽑았죠?
네, 여당인 자유당이 9일 마크 칸이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새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네.
칸이 전 총재는 이날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약 86%를 득표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칸이 대표가 현 쥐스탱 트리도 총리의 후임자가 됩니다.
카니 대표 이력을 쭉 보니까 경제 전문가인데요?
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출신인데요. 영국 런던과 일본 도쿄,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에서 13년 동안 일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로 있었고요.
네.
2013년에서 2020년까지는 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 총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사람인데 영국은행의 수장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영국은행 역사가 300년이 넘는데요. 당시에 영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총재가 된 것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카니 대표가 캐나다 국적 외에 아일랜드와 영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일랜드 국적은 곧 포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카니 대표가 캐나다 자유당 당대표가 된 뒤에 어떤 얘기 했을까요?
네, 먼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언급했습니다. 카니 대표는 캐나다가 미국 경제에는 최대한 영향을 미치고 캐나다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줄 관세로 정당하게 미국에 보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그는 미국인들이 우리를 존중할 때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앞서서 캐나다는 미국이 자국산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으로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이 캐나다에 부과한다고 했던 관세는 아직 적용 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매기는 걸 한 달 연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폭스뉴스와 회견에서 4월 2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카산 일부 제품에 적용할 관세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7일에는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목재와 유제품에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미국과의 무역 분쟁 말고도요. 이 마크 카니 대표 앞에 놓인 그 캐나다의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국내 경제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생활비가 크게 오르고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사람들 불만이 아주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카니 대표는 이 중상층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하고 이 젊은층의 소득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향후 10년 동안에 이 신규 주택 건설 속도를 배가하고 이 건설 부분의 인력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카니 대표 선출을 두고 국제사회에도 계속 주목하고 있죠?
네. 몇몇 유럽 지도자가 카니 정부와의 협력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프랑스와 캐나다의 유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 카니 대표 선출을 축하하면서 공유하는 국제 현안들을 두고 이 카니 대표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 카니 대표가 선출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캐나다 정부가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추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측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농축산물에 부과하는 관세 발효됐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10일부터 많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이 대두와 돼지고기, 소고기, 과일에 10% 추가 관세가, 그리고 이 닭과 옥수수, 밀에는 1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 이번 관세 추가 부과, 이 트럼프 대통령 조처에 대한 보복인 거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초에 거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는 이 관세율을 20%로 올렸습니다. 그는 이런 조처가 일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가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줄이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두 번째로 올리자 곧 미국산 농축산물에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지난주에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관세를 부과하는 것 말고도 중국이 미국 회사를 상대로 또 다른 조처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군에 납품하는 드론을 만드는 회사를 포함해서 미국 회사 15곳이 특별 허가가 있지 않는 한 중국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 추가로 미국 회사 10곳이 중국 안에서 사업하는 것 또 막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관세를 매기면서 그 오피오이드 말고도 또 미국 내 산업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에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대부분 공산품인 이 중국산 수입품에 이 관세를 매기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관세 부과가 연방 정부 예산을 위한 세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이 중국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10일 기사에서 영향을 받는 중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평균 39%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에 이 관세율이 3%였다고 합니다.
네.
현재 미국은 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 평균 3%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중국이 미국에 상대방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금 두 나라가 무역 분쟁 중인데요. 혹시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협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주에 기자들한테 미국 상무부 장관 등 미국 측 고위 관리들에게 회담을 제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중국과의 새로운 무역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폭스뉴스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이 경제 상황을 언급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전환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의 불을 되찾고 있다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우리에게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견에서 사회자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생각하는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었습니다.
네.
그러자 그는 나는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며 이 혼란을 겪게 되겠지만 괜찮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는 독립된 연방조사 및 감찰기관으로 특별조사국 OSC가 있습니다. 특별조사국이 수행하는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연방기관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는 이른바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근거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연방기관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기관인 성과체계보호위원회 MSPB는 내부 고발을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의 위반, 심각한 관리 부실이나 자금 낭비, 권한 남용 혹은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의 증거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연방직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은 1989년에 제정된 내부 고발자 보호법 WPA입니다. WPA는 앞서 1978년에 제정된 연방공무원 개혁법 CSRA를 개정한 것으로 내부 고발자인 연방 공무원에게 보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Overshadowing Trump's visit, a whistleblower complained from a top American vaccine scientist Rick Bright. The former director of biomedical
의회 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WPA는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전 현직 직원과 채용 지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부 고발로 보복 당했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특별조사국 OSC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SC가 WPA가 금지하는 보복 조처의 증거를 찾으면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이 MSPB와 금지된 인사 조처가 있었던 기관에 보고됩니다. 만일 연관된 기관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OSC는 MSPB에 시정 조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재소한 직원은 OSC가 조사를 끝내거나 제기된 의혹에 응답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혹은 해고 같은 특정 인사 조처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로 MSPB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내부 고발자로 보호받는 직원이나 OSC가 내부 고발이 보복을 초래했다고 증명하면 MSPB는 시정 조처를 명령하고 보복 조처를 한 사람을 징계할 권한이 있습니다. WPA에 따른 요청에 대한 MSPB의 최종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소는 연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법 WPA의 목적상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은 행정기관과 입법부 산하의 정부 출판국으로 정의됩니다. 특별히 명시된 정부 출판국을 제외하고 사법부와 입법부 직원이나 채용 지원자는 WPA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내부 고발자 보호법 WPA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오 그대는 보이는가 이른 새벽 여명 사이로로 시작되는 미국 국가 성조기어 영원하라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입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국가의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해서 이 글이 쓰여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가의 가사를 쓴 인물은 변호사이자 작가이며 시인인 프란시스 스콧 키였습니다. 프란시스 스콧 키는 1812년 미국과 영국과의 전쟁 때 미국 동부 발티모어 항의 포트 맥킨리 기지에 영국군이 하루 종일 포를 쏘아댔으나 끝까지 기지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감명을 받아 시를 써내려갔고 그 시가 나중에 미국 국가 The Star Spangled Banner의 가사가 됐습니다.
프란시스 스콧 키는 1779년 메릴랜드주 프레드릭 카운티의 테라 루브라라 불리우는 대규모 장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란시스 스콧 키는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서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삼촌인 필립 바톤 키한테서도 법률을 배웠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810년대 초, 영국은 미국 해군 병사들을 납치하는가 하면 프랑스와의 교역을 방해하는 사건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갈등은 급기야 이른바 1812년 전쟁이라 불리우는 무력 충돌로 비화하고 말았습니다. 프란시스 스콧 키는 그 당시 신생국 아메리카 합중국의 조지타운 경포병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스콧 키는 서로 다른 주장은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무력 사용은 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군은 1814년 워싱턴 DC를 함락했습니다. 당시 영국군이 포로로 한 미국인들 중에는 키의 동료이자 의사인 윌리엄 빈스 박사가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스콧 키는 검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빈스의 석방을 위한 협상을 맡게 됐습니다.
키는 존 스키너 미군 대령과 함께 협상을 위해 발티모어로 향했습니다. 발티모어는 체사피크 만에 접해 있는 도시이고 그곳에는 영국 군함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키와 스키너는 영국 군함의 승선에 빈스 박사의 석방 교섭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은 포트 맥킨리 기지를 포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바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돌아가면 그 계획이 누설될 것을 염려해 공격이 끝난 후에 풀어주려 한 것입니다.
1814년 9월 13일과 14일 아침까지 프란시스 스콧 키 일행은 25시간 동안이나 미군의 포트 맥킨리 요새 영국군 포화가 퍼부어지는 것을 불안 속에 지켜봐야 했습니다. 키는 밤새도록 계속되는 포격에 미국 기지는 초토화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격이 멈춘 새벽, 자욱한 연기 속에 미국기가 여전히 펄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키는 그 순간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넣고 있던 한 편지 뒷면에 그 감동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대 보이는가 펄럭이는 저 깃발을. 당시 그 성조기는 기지 사령관 조지 아미테드 소령에 의해서 메리 영 피커스길이라는 여성이 손수 바느질을 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미스테드 사령관은 먼 거리에서도 영국군의 눈에 띄도록 초대형 길을 달았던 것입니다.
영국군은 진지 포격을 끝내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키는 다음 날 자신이 묵었던 호텔에 들어가 계속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에 바탕을 둔 시는 Defense of Fort McHenry, 즉 맥켄리 요새의 방어라는 제목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3절로 된 이 시는 볼티모 패트리엇이라는 신문을 비롯해 여러 신문과 전단지 등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이 시는 존 스태포드 스미스가 작곡한 To Anachron in Heaven, 즉 천상의 아나크론에게라는 곡에 붙여 애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은 사람들이 주로 술을 마시며 부르던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차츰 전국으로 퍼지면서 곡명도 새로 The Star Spangled Banner로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징으로 계속 연주되고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국의 국가로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논란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비판적인 측에서는 가사가 너무 폭력적이고 부르기가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1916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 노래를 공식 행사 때마다 연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후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1931년 3월 3일 의회 결정에 동의해 이 곡을 국가로 선포했습니다. 무려 100년이 넘게 미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끝에 정식 국가로 공식 지정이 된 것입니다. 성조기여 영원하라 1절 가사 해석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오 그대 보이는가 이른 새벽 여명 사이로
At the twilight's
어제 황혼의 미광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환호했던 널찍한 띠와 빛나는 별들이 새겨진 저 깃발이 치열한 전투 중에서도 우리가 사소한 성벽 위에서 당당히 납기고 있는 것이 포탄의 붉은 섬광과 창공에서 장렬하는 폭탄이 밤새 우리의 깃발이 휘날린 증거라 오 성적이는 지금도 휘날리는가 자유의 땅과 용자들의 고향에서
프란시스 스코키는 국가의 가사를 쓴 후에도 워싱턴 DC에서 법조인으로 일했습니다. 키가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에서 법조계에서 활동한 기간은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 재임 중 DC 검사로 임명돼 1833년에서 1841년까지 재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형 사건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키는 진지한 성공회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키가 인종 문제에서 이중적인 면을 보인 인물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키는 1800년부터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워싱턴 DC 정부의 검사직에 있으면서 그는 미국의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했고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예 제도란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이며 고문의 바탕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유의 땅이고 억압받는 자들의 고향이라고 말해 노예 반대 운동가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는 1800년대 일부 노예를 풀어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다른 노예를 감독하는 농장 관리인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망할 때 8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내 흑인을 아프리카로 보내기 위한 미국 식민협회 ACS의 설립에도 참여했고 지도자이며 핵심 멤버였습니다.
ACS는 해방된 흑인들을 아프리카로 보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미국 땅에서 태어난 흑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가들은 당시 미국 상류층 시민들에게는 아메리카가 다른 인종이 섞여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키도 바로 상류층 인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노예들을 해방하면서도 아프리카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ACS는 대부분의 노예 해방 운동 세력이나 흑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ACS는 1847년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라는 나라를 수립하는 데 주도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1830년대 초 미국인들의 노예제에 대한 생각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ACS의 사업에 대한 반대도 늘어났습니다.
극히 소수의 흑인들만 아프리카로 갔고 간 사람들도 서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에 많은 수가 사망했습니다. 자유인이 된 흑인들은 아프리카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차라리 미국을 떠나려면 캐나다나 멕시코, 중앙아메리카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시스 스코키는 연로해지면서 늑막염에 걸려 1843년 1월 11일 벌티모어에서 타계했습니다. 향년 63세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의 가사를 쓴 프란시스 스코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생각이 많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생각을 떨쳐내기 힘들다, 생각 관련 영어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m glad to be here.
Did you even sleep at all yesterday?
How did you know that I had very little sleep?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And you sent two emails, one from midnight and another one from this morning, like 4 a.m.?
I have a lot on my mind.
Just block everything out.
It's easy to say. I can't shake it off.
잔에게 제가 어젯밤에 잠은 잤냐고 물었습니다.
Did you even sleep at all yesterday?
좌는 자신이 잠을 못 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죠.
How did you know that I had very little sleep?
제 대답은 얼굴에 써 있어요.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상태가 얼굴에 다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당신이 피곤하다는 게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Your exhaustion is written all over your face.
당신이 실망했다는 게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Disappointment was written all over your face.
당신이 화난 게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Anger is written all over your face.
저는 생각이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I have a lot on my mind.
Have a lot, 많다. On my mind, 내 마음에. I have a lot on my mind. 생각이 많다.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표현입니다. 당신 생각이 많아 보여요. 무슨 걱정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You look like you have a lot on your mind. Any worries?
생각이 많아요.
I have a lot on my mind.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생각을 차단하세요.
Just block everything out.
Block out. 생각을 떨쳐버리세요.
Just block everything out. Just shake it off.
떨쳐내 버려요. 생각을 떨치기 힘듭니다.
I can't block out all of these thoughts. I can't block out all thoughts. I can't shake it off.
그럼 생각이 많다. I have a lot on my mind.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even sleep at all yesterday?
How did you know that I had very little sleep?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And you sent two emails? One from midnight and another one from this morning, like 4 a.m.?
I have a lot on my mind.
Just block everything out.
That's easy to say. I can't shake it off.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생각이 많다. I have a lot on my mind. 생각을 떨치기 힘들어요. I can't block out all thoughts. 생각 관련 영어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우리는 폴란드를 자국의 방위뿐만이 아니라 공동 방위와 대륙의 방위에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대륙의 모범적인 동맹국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폴란드는 나토의 동쪽 측면에서 전략적 최전선 파트너이자 말뿐만이 아니라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국방비 지출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며 폴란드 군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외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총과 탱크와 헬리콥터 그리고 강력한 전투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폴란드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의 방위비 분담 약속을 초과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더 많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open and look forward to further solidifying how we can work together as it pertains to our defense industry.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한층 공고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힘을 통해 평화를 이루고 싶다며 억지력과 방위 산업, 아파치 헬리콥터, F-35 전투기,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폴란드에 배치된 8,000명의 미군을 지원해준 폴란드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그는 미군에 대한 폴란드군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Investments by Poland makes it easier for us to be here as well. Generous contributions from the Polish Treasury.
헤그세스 장관은 폴란드의 지원으로 우리는 이곳에 쉽게 주둔할 수 있게 됐다며 폴란드 재무부의 관대한 사회 기반 시설과 물류 지원은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4년 동안 폴란드와 협력했으며 우리는 계속 함께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level of partnership, just to underscore here, is unmatched in Europe.
헤그세스 장관은 강조하자면 유럽에서 폴란드와의 파트너십의 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우리 군대 간의 공동의 유대감은 다른 유럽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의 전투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국방부에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준비가 돼 있고 강력하며 능력이 있으며 전투 정신을 되살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대를 재건하고 억제력을 재정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회담에서 폴란드군 지도부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폴란드 군인보다 더 진정한 친구도 더 강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